네, 박홍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었던 미국 중간선거가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총평을 뭐 한마디로 하자면 공화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를 하고 상원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 뭘들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번 중간 선거의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중간 선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집권 여당에게 항상 불리했던 선거였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정당은 의석수를 매번 거의 매번 잃어왔었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든 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2010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공화당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서 또그 점도 공화당에게 유리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는 이제 범죄율 같은 경우도 공화당에게 모두 유리한 이슈였죠. 하지만 이제 지난 여름에 연방 대법원에서 임신 중지권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이 이슈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수표장으로 이끄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요건, 요인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더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 눈길을 끄는 지역이라면 어디를 들 수가 있을까요?
뭐 가장 인기를 끄는 지역은 아무래도 펜실베니아 주인데요. 펜실베니아 주는 연방 상원의원이 현직이 공화당 의원이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퇴를 했죠. 거기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이 공격적으로 노렸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민주당의 페너먼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또 하나의 관심되는 그 눈길을 끄는 지역은 오하이오 주인데요. 공화당의 벤스 후보가 거의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벤스 후보는 예전에는 반 트럼프의 기수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특히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갑자기 친 트럼프의 주자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부상했었죠. 근데 정상 상당히 젊고 경력도 화려해서 이후에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연방 상원의원 이후에 움직임도 눈길을 끕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에는 첫 레즈비언 주지사도 당선될 걸로 보이고, 메릴랜드 주에는 첫 흑인 주지사가 당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과 아칸소에는 또 여성 주지사들이 당선돼서 여러 가지 이제 눈길을 끄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 게 확실시 되는데요. 이후에 이 바이든 행정부 대내 정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 정책에는 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가장 이제 먼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예상되는 것들은 백악관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또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원 차원에서의 조사하고 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많은 분들은 이제 뭐 탄핵도 가능하지 않겠냐,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청문회라든지 우회 차원의 조사 같은 건 시작될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원 주도로 공화당 의제, 특히 이제 국내 정책 위주로 입법화를 시도하려고 하겠죠. 다만 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더상을 차지하든 타지하든 못 차든 상관없이 필리버스라고 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로 이런 하원 주도의 공화당 의제가 곧바로 통과되지는 못하고 교착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필리버스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돈과 관련된 법안들, 요거는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감세가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데, 요거를 공화당이 다시 또 추진한다거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형태로 학자금 대출 삭감을 이제 시도했는데, 요거를 하원에서 세출 법안 형태로 해서 무료화시키고 뭐 이러는 방식으로 이제 국내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공언했었고 민주당도 여러 번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의 임시 중지 권한을 연방 법에다 명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번에 이제 하원이 공화당에게 넘어감으로써 아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반면에 대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르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정책의 변화에 좀 더 바람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외 정책은 좀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공화당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우선 기조의 그런 대외 정책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따라서 많이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중국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정책도 예전에 민주당 같았으면은 하지 않았을 그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었고요.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22 중간선거 결과가 오는 2024년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공화당을 먼저 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이번 15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실제로 본인이 공화당을 도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신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고 이제 과장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방식으로 공화당 선거운동이 지속되면 2024년에 공화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뭐 다른 문제를 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특히 이제 트럼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에 재선된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측을 보면요.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낮은 인기를 아주 매우 실감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측의 뚜렷한 대항마로 부각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대로 흘러갈 경우에는 2024년 대선에서 이제 무기력한 그런 정서가 팽배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24년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정치학과의 박홍민 교수와 함께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